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속량하시고 또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를 다 불러 구원하셔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모여 또 예배드리고 이처럼 만국교회를 주께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처처에 주의 진실한 백성들,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참된 교회들이 처처에 있는 줄을 알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 영혼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기도, 전도, 구원. 기도, 전도, 구원.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35절 봅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미명이라는 말은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 그 말에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예수님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문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왔음이니라, 왔음이니라.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음이니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확실히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복잡한 일과가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밤에 충분히 잠을 잔 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정성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귀한 일을, 첫 번째 귀한 일. 그러니까 충분히 잠을 잤다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첫 시간이니까 잠을 자고 일어난 시간, 조금 세수를 하긴 해야 되겠죠. 세수라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세수를 안 하면은 아직도 잠이 깨도 조금 그렇지만 세수를 하면 찬물로 하든지, 저는 따뜻한 물로 하는데 따뜻한 물로 하면서 눈도 좀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보고, 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눈을 따뜻하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손에 해갖고 눈을 이렇게 좀 적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러면 얼굴 땡겨서 피부 땡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편한 대로 다 하지만은, 여하튼 일어나서 첫 시간을 가능하면, 좀 쉬었다면 첫 시간을, 가장 귀한 황금 시간과 같은, 금과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먼저 세상에 그 어떤 것, 테레비나 신문이나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는다면 그건 진짜 참 좋은 삶이죠. 경건한 삶입니다. 예,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 없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6시쯤에 하는 교회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처럼 5시에 그렇게 새벽, 옛날 그 패턴이라고 할지, 지금은 보통 밤에 늦게 자니까 참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하튼 할 수 있다면 밤에 조금 일찍 자고 일어나서 그것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된다면은 진짜 좋은 일이기는 분명합니다.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오늘 이러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있네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지도해 주시지요,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치고 실패자는 없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잘 들어주실지, 뭐냐, 네가 참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잠언에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사는 것 같구나, 그러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을 잘 계획하고 또 행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려면은 방금 말한 대로 밤에 좀 일찍 자야겠죠. 요즘 생활의 패턴이, 생활이 꼭 다 그렇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저녁만 되면 대부분 참 잠이 드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밤에 일하는 분도 있고 밤늦게까지 보통 있다 보니까 쉬운 일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 좋은 그 형식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고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성경 강론하는 것은 엄청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경을 읽는 것만도 엄청 많이 읽고 복을,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시나? 그러나 그것이 인간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그것은 모든 성도들과 특히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을 보이시는 뜻도 있고, 또 인간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도가 아마 필요한 듯하다. 인간 예수. 예수께서는 기도로 그의 전도 사역을 수행하셨고, 날마다 전도 활동하실 때 기도함으로 하셨고 진행하셨습니다. 인간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셨다고 표현하려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며 힘을 얻으신 것 같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회의 봉사자들, 목사를,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들도 귀한 사역을 하고, 모든 전도회 회장님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회 회장님들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두들에게 우리가 좋은 본이 되는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새 힘을 받아야 할 것을 보입니다. 새벽에도 또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하셨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성과 연약성을 가진 우리들, 우리도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약점이 있고, 세상은 또 마귀의 시험이 많고, 아니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를 많이. 주님 봐도 본을 보이신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기도 안 하고 잘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을 하나씩 맡으면, 둘씩 맡으면 기도를 갑절이나 하거라, 기도하라. 중한 직분을 맡으면 더 기도하고, 직분을 맡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시몬 베드로와 함께하던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리니. 이는 원문에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음이니라. 이를 위하여 왔음이니라. 주님은 기도하시고, 기도가 목표가 아니고 기도하고 전도하셨다.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하셨다. 기도하고 나서 힘을 얻고 나가서 전도하셨다. 그런 말씀과 같죠.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지만 그것은 그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를 위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 마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기적을 놀라운 기적, 여호수아도 기적을 행했고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듯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듯이 또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하신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기적을 많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서 주의 뜻을 사도시제처럼 한번 행해보시죠. 2000년 동안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통교회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주된 일이 아니고 주된 일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적을 전하자.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좀 다르죠. 뉘앙스가 전하는 바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기적을 전하노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 않고 철학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기적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그게 사실 대속사역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일과 이를 위해 전도하는 일이었음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단지 그의 신적 능력과 긍휼에 수반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모세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 자였어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들어주셨어요. 엘리야도 땅 위에서 아마 많은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꼭 배갑절의 기적을 행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꼽아보면 와 신기하다. 그러나 그 후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계속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 율법책에 충실하려고 했고 또 모든 열왕 시대에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지 그들이 행한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100년 역사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오순절파 운동은 1906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방언운동에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예, 또 존 웨슬레의 그런 부흥운동 같은 것이 영국에 일어나고 할 때 기적운동 아닙니다. 그건 회개운동이지. 부흥에 하면은 술집이 문을 닫고 댄스홀이 문을 닫고 다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오늘날처럼 와보라, 기적의 현장에 와보라, 무슨 뭐 짧은 발이 길어지고 뭐 조경이 눈을 뜨고 그런 희한한 얘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적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적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 저 유명한 그 기도원의 이 암흑의 목사는 나중에 식물 인간이 돼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기적을 대단히 행하는 왜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장모님은 LA에서 나중에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더군요.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헛소문은 아니겠죠. 그것이 기적을 행한다면서 왜 그렇게 해요? 가장 측근에 그런 얘기들 제가 썼죠. 우리 은사주의 비평 책자에도 기적을 대단히 행한다로 저는 허풍이라고 생각하는데, 허풍을 떠는 그런 목사들이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들을 거기 좀 적어놨죠. 허풍을 부르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껏 있는 그대로 대단한 사람이면 그럼 대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기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운동하는 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2000년 기독교 확장의 역사고 한국교회 100년의 기독교 확장의 역사는 기적주의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전도하는 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영혼들이 구원 얻고 변화를 받아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상한 오순절주의 이전까지는 말이죠. 자, 영혼의 구원, 이 세상에 회개와 천국 선포를 통해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도 귀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건강하더라도 병 치료를 받았어도 그 사람 죽습니다. 또 예수님 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건강한 것이 대단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자입니까? 건강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전 결코 행복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건강과 건강의 질병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상당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병 고침 받거나 건강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구원 얻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 따라 바르게 사는 성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상당한 건강도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는 의식주의 피로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된 삶,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땅 후의 삶이 몇 년인데요? 100년 넘어가는 사람 많지 않을 터인데요? 지금 100살 우리 한 분, 100살 넘은 분이 한 분 계시지만은 그분도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회 못 나오시고 있는 그런 정도니까. 죄 씻음의 구원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고, 예,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땅 위에서는 죄의 결과로 질병과 불행과 죽음이 있는 것뿐이고 지금 죄의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을 이 여정을 예,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지 여기가 아니고 저기 천국 저기입니다. 그것이 내세주의입니까? 현실 도피주의입니까? 그러면 실컷 현실 속에 충실해 살아보십시오. 살고 나중에 100년 동안 100년 지나고 죽으면 그때 가서 무슨 말 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그거를 목표로 삼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고 현실을 초월해서 살고 현실 가운데서 작은 빛들이 돼서 잘 사는 그게 진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1차적으로 전도자들의 임무이지만 10개는 모든 성도의 임무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성경에 가르친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가르친 대로 그에게 순복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보이면서 전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착한 아내가 되십시오. 착한 아내가 돼서 남편에게 잘 남편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또 남편 앞에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좀 보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천사 같은 사람 천사를 우리가 천사가 사람보다 더 높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하죠. 말이 표현이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단정하게 가지면서 그러면서 여보 같이 예배당 나가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 거기에 소망이 있지. 땅에 모든 것이 늙고 병약하고 이제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천국 소망 가져야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돼. 거기에 목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손을 붙들고 예배당에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믿는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힘써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는 이웃에게 친근히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쌀쌀 맞기는 그지없고 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유 남 배려라고 하는 손금 손톱만큼도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그냥 살랍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친근히 하고 또 정직하고 선한 본을 보이면서 전도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택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명의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께로 나오고 참된 교회로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예.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40절 보십시다.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다른 한 장면이죠. 두 번째 사건이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함으로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죠. 쫓아낼 일인데 그런데 그가 용감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또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고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은 그의 겸비함과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가 젊은 사람이다. 30살쯤 된 청년인데 그 앞에 어떻게 꿇어 엎드립니까?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도 그의 질병은 그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인해 겸손히 예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신적 인격과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원하시면 예수라는 그 청년이 원하면 자기 나병을 고친다고요?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쭉 듣고 보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임 신뢰가 생겼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해.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나의 나병도 고칠 수 있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그러죠. 아, 놀라운 지식과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생겼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41절,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는 불쌍히 여기신 거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가 말씀하시자, 전통 본문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자 곧 문둥병,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는 나병 같은 불치의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나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불치의 병들, 중풍병이나 또 불치의 병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의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능력이 많으신가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병부터 고쳐보지, 장모님 병부터 고쳐보시지. 신적 능력, 예수님께만 있는 신적 능력으로 고침을 주셨다, 고쳤다.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보다 더 더럽고 나쁜 우리의 죄악, 죄는 사실 나병도 몹시 무서운 병이지만은 죄는 그보다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나병과 같은 그런 병이니까 더 나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43절 계속 봅시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엄히 경계하시고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엄히 경계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증거하기 위하지. 군중들로 오해하지 말라. 내가 병 고치는 자로 온 줄로 오해하지 말. 그러면 병 고치는 자로 인식시키기를 원하면 가서 많이 선전하라. 네가 고친 것처럼 모든 병자들 다 데리고 오너라. 내가 치유 대집회를 열겨놓으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또 그가 그에게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의 깨끗게 됨을 인해 모세에 명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45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는 이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지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일을, 내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이 일을 내가 침묵하리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만일 병 고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좋은 기회인데 들어가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소문을 따라서 구름대같이 몰려들 터인데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께서는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루의 삶을 살기 첫 시간 처음에 하는 정성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려면 밤에 좀 일찍 자야 되겠죠. 조금 일찍 잔다면 그러면 새벽 기도를 습관화하는 좋은 습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힘쓰십시다. 예수께서는 새벽 기도, 또 밤 기도, 밤에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또 철야 기도, 밤새도록, 밤이 마치도록 그 말이죠. 밤새도록 철야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기도를,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의 사역은 그저 이 정도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분자들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귀한 장로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고 은퇴 후에도 또 그 자리를 늘 지켜서 아, 저분 참 귀하다, 예, 교회를 사랑하고 복된 그 직분을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을 듯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둘째로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그건 지금도 고치기 아마 어려울 테인데 그러면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손이 없어져 버릴 테인데 나병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병일 터인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몸이 발가락, 손가락이 무감각해져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구주이시다. 그는 나병보다 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죄 씻음,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고 신적 구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고 죄 때문에 나병도 오고 모든 질병이 왔고 죄사함은 모든 불행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바른 삶을 사는 이것이 사실은 나병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신적 구주이심을 보이는 그 증거가 바로 치병의 더러 예들입니다. 나병을 고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로 더 중요한 것, 예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 죄 씻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병 고치러 오셨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또 사람들이 너무 다 알아버렸으니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한적한 곳에 계셨지. 정반대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 오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마을로나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이 처소에 있어서 예배당마다 참된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으세요. 죄값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사세요. 그것이 인생의 정로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신약교회의 최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개척전도자들을 좀 더 파송하고 후원하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의 구원을 다 받으셨겠죠?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얼른 들으면 뭐 삼박자 구원, 그래서 병도 낫고 부자 되고 그러면 다 좋겠지. 그러면 병 낫고 부자 되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삼박자가 아니고 일박자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것이지, 땅 위에 그런 것을 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백성 되기를 원하고 새 삶을 사는 인생다운 인간다운, 그것이 참 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땅 위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구하며 실천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오늘도 몇 마디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증거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모두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남게 하시고, 또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다 되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바르게만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고 또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